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을 보면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리고 그의 분노의 막대기는 사라진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악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악인은 불의를 악을 뿌리고 다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무엇이든 뿌린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부지런히 죄악을 뿌리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죠.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악인들이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두둔하는 일 또한 그 악인이 저지르는, 악인이 뿌리는 그 죄악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 악인이 받을 하나님의 지엄한 벌을 함께 받게 될 두려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에서 죄악을 행하면서 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그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재앙, 아웬이라는 의미는 헛됨, 고통이라는 뜻으로 그의 모든 삶이 결국은 헛되게 된다. 네, 헛살게 된다. 헛살았다는 말 하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헛산 인생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고 모든 죄악에 상응하는 고통을 그가 반드시 당하게 된다. 성경은 그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은 분노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고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은 분노예요. 악인은 언제나 분노로 일을 합니다. 악인은 항상 분노와 폭력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분노의 막대기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던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 막대기로 지탱하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듯이 악인의 기세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꺾여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여기저기 혈기를 내고 분노를 품으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부러져 버리고 말게 될 자들이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악하고 분노와 잔인한 폭력을 일삼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회복, 의인의 신원과 악인의 필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과 재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리는 평강과 위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선한 눈에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빵을 비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악인에게는 재앙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자문은 선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인은 그 눈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악한 사람의 눈은 그 눈에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흉함이 그의 눈에 드러나 있습니다. 눈빛으로도 그것이 나타나는 법이죠. 눈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이 관대하고 자상하고 어질고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눈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의미는 언제나 그의 눈은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선을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선하다. 눈이 선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선한 눈은 늘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선을 행해야 될 대상, 사람,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으로 하루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는 내 자신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그 하루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입을 것이고 무엇인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것이고 그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내 일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지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그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는지, 누가 낙심하고 있고 뒤로 물러가 있는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고 그에게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소극적인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오늘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선을 베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늘 그것을 찾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찾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믿음이 없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말이 돌아오고 있고 각 기관에서 새 일꾼들을 세우겠죠. 제발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전혀 모르고 예? 뭘 교회가 시키면 그냥 안 하겠다고 예?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니고 예수를 뭐하러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제발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 뭘 할 거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뭘 할 거냐 말이죠. 선한 눈,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돕고 나누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을 드러내는데 기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꾼이고 선한 눈을 가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경멸하는 자를 추방하라. 그러면 다툼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싸움과 수치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원문에는 이 구절이 전부 다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경멸하는 자를 추방하라. 추방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를 잘 감싸줘라, 잘 부둥켜 안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쫓아라, 추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를 내쫓으라고 얘기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고 왜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다툼이 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 쉬고 야차라는 말인데 떠나다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다툼은 짝을 지어가지고 늘 같이 다니는데 이 거만한 자를 내쫓아야 그 안에 일어나는 다툼도 사라진다. 나가버린다. 함께. 거만한 자와 함께 다툼도 다 같이 문을 열고 같이 나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있으면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언제나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다툼이 끊일 날이 없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목사의 가르침과 훈계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거만한 자는 개선과 변화의 여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위해서 분리와 추방을 선택해야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신앙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 직분에 대한 욕심,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회가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을 권징하고 치리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하고 교회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계속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은 출교시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툼이 그치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싸움은 소송을 의미하고 수욕은 불명예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 예, 이게 다 거만한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 굽힐 줄 모르고 진리 앞에 숙일 줄 모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작용들이다,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고통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없었던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교회에 속한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하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거만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으로 계속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디더라도 그는 점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 거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도 있고 막 자기 잘난 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리를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 사람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수없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질책하고 교훈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출교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거만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 전체가 시끄럽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것은 멈추어 세워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결을 지어야 될 문제죠.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들에는 은혜가 있다. 왕이 그의 친구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들에는 은혜가 있다. 왕이 그의 친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혹은 정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영혼의 상태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향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를 언제나 조심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그 입술과 언어가 험악하고 믿지 않은 자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순결과 순수함을 지키는 길은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고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이게 상호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할 때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평안하면 나오는 언어가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분노와 막 미움과 막 증오 이런 게 가득하면 나오는 말이 당연히 이게 험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늘 험한 말을 막 이렇게 내뱉는 사람, 신자로 합당하지 않은 표현을 입에 담는 사람의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화로울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을 자꾸 말을 거칠게 하고 말로 막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영혼도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급격히 영혼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내가 말로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이 말로 자꾸 해선 안 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부부가 심한 말로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마음이 냉각되고 어둠에 장악당합니다. 분노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잠언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습니다. 말을, 언어를,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제발 입을 다무시란 말, 나가시든가. 응? 입을 다물란 말입니다. 제발. 그런데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막 화를 내잖아. 따라다니면서 어디 끝까지 해보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면 서로를 좀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게 능사란 말입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이 좀 정돈될 때까지. 근데 어디 끝까지 한번 해봐. 이러고 막 눈을 부라리고 독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니까 이건 이제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마귀가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혼과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분노가 언어를 더럽히는 순간 마음과 영혼도 지극히 어두워지게 되고 악에 장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도 이해 안 된다고요. 말을 하고 싶어서 못 참는, 내가 한마디 딱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 텐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지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기어이 그 말을 내뱉어버린다고요. 그냥 독화살을 날려버린다고요 저 사람한테. 죽든 말든. 그게 인간의 악이란 말이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기어이 어느 한쪽이 계속 도발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참으면 되는 것을 기어이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고 더 강팍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입술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부 여러분, 오늘 뭐 부부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부부 여러분 언어가 바뀌셔야 합니다. 제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 남편, 아내 사이, 가족 사이에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형, 동생, 누나, 동생, 오빠, 동생 사이에. 그래야 모두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여 그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까지 잠언은 이렇게 언어를 잘 지혜롭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느냐, 임금의 친구가 된다. 말이 지혜로운 그 마음이 정결한 자, 다니엘처럼 왕의 책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어 할 만큼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어이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입술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도 보세요. 왕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고 언어를 덕스럽게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마음의 진리가 담기고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우리 입술에서 단내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영혼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입술에서도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화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언어가 더 성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지져주십시오. 이 입술을 지져주십시오. 지지 않으려고, 그 자존심 세우려고 한마디를 안 참아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참 이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게 힘쓰면 어디선가 막 거친 말들이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분노의 불을 꺼뜨리는 사랑과 화목과 화평의 다리가 되는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화를 내고 우리가 더 막 악한 말을 내뱉고 교회 안에 둘로 나눠서 싸우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늘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작게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우리를 순화시키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